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참 곤하게 쉬시는데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우리가 이 또 캠프 기간 동안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제16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1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예,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주시고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2013년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이제 2013년을 사람들이 그 계산년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계산년이 뭐냐 그랬더만 뱀띠의 해다. 그래가지고 이 계산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2013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2013년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가 12년의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13년을 주셨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겠다. 그래서 이 13년 한 해 동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한 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2012년을 우리가 새해를 처음 시작할 때 12년은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하기보다 고난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2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었어요. 그 뭐 텔레비전에 추적 60분에서도 나오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마음에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럴 때 좀 하나님이 방송국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좀 이게 왜 나오냐? 그리고 좀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그 텔레비가 좀 이렇게 브라운관이 폭발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셨는데 성경을 펴니까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로 너희를 대적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핍박할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 기쁨이 막 0.00001%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은 여전히,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또다시 성경을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기뻐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쁨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고 거짓으로 그 소리 악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 안 기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자. 그래서 안 기뻐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뻐해야지 기쁘다. 하하하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형편이 와서 우리를 삼킬 것 같고 그 형편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 형편이 와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1년이 지나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1년을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특히 그 가나 대통령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 영부인이 이렇게 캠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선교회 10대 뉴스 이렇게 투표하셨습니까? 보셨지요? 그죠? 예, 우리가 한국의 또 장관 포럼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20여 명의 장 차관님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또 다른 나라들 가셔가지고 와, 우리 한국에 사는 이런 월드 캠프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기를 막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나서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현지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의 그 장관 포럼, 그 월드 캠프를 통해서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려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뭐 하니까 하는가 보다, 오니까 오는가 보다,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또 아프리카 월드 캠프 또 한국 월드 캠프 저희들도 이제 우리 광주에서도 2주차 두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팀을 받아가 6박 7일 동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준비된 것도 없이 갑자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암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생각, 우리 걱정, 우리 염려하고 다르게 형편과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참 놀라웠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애의 시작점을 보면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노아라든지 또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또 야곱 또 요셉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안드레나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은혜의 약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세우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는데 그 약속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하고 달라지고 만약에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이 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살아있어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자,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가 없었고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높고 더 확실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제 아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15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을 우르르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밤에 우리가 요즘 별을 보기 어렵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도해지가 돼가지고 밤에 나가서 별 보기도 어렵고 공해가 막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 같은 나라들의 밤에 들에 나가보면은
밤에 막 그 별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6장을 읽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은 어떠했느냐? 형편은 어떠했느냐? 아들을 전혀 낳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요즘은 결혼하면 뭐 바로 이제 아기를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쯤 지나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2년쯤 지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3년쯤 지나니까 막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녀보고 뭐 약을 먹고 막 별별 일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 아내 이제 사라도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고 상황이 이제 점점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자손이 생기려면 남편만 있다고 됩니까? 아내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자가 있어야만이 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찾아왔느냐 하면 16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10년쯤 지난 뒤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한 몇 달 지나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한 1년쯤 지나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너무 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볼 때 형편에 의해서 볼 때 그 생각이 너무 옳고 분명하고 맞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사례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아들을 못 낳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야, 내가 더 이렇게 늙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나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 남편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빨리 아들을 낳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례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집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집안을 자기가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약속을 그가 염두에 두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냥 내게 찾아오는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주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그게 악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좋다고, 선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좋다고,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 해보니까 잘 될 때는 참 좋고 기쁘고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지?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지?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보다, 또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원인을 내 자신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여러분, 사단은 너무너무 간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도 우리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문제가 찾아오고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그 시작점을 이 창세기 16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찾아온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형편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이 여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아들을 못 낳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는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이런 생각 너무 쉽게 많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을 그 생각이 끌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다 옳고 다 이유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우리 편에서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사라에게 찾아온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 걸 보니까 나는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는 아들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냐?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적인 형편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오랜 동안 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서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만이 생명이 되고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해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다 보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논에 이제 벼를 심어가지고 그 벼를 다 베서 이제 탈곡을 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아버지가 이제 논에 가서 쟁기로 가지고 논을 갈고 그 다음에 갱이로 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벼를 베고 남은 그 그루트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파서 뒤집어서 흙을 다시 깨뜨려가지고 그 그루트기를 막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뿌리느냐면 씨를 뿌리는데 보리씨를 뿌려요. 여러분, 보리씨를 뿌리면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냥 보리씨를 뿌리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지만 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늦가을에 뿌리는 그 가을 보리씨가 있고 초봄에 뿌리는, 봄에 뿌리는 봄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을 보리하고 봄보리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가을 보리는 씨를 뿌리면 이제 날이 추우니까 막 그렇게 안 자라지만 싹이 겨우 올라와요. 그럼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접어들어가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날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땅이 얼고 눈이 와서 쌓이고 그 쌓이는데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가을보리는 그 눈 속에서도 그 얼음 속에서도 그 영하의 그 추위 속에서도 이 보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보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그 추위를 이기게 하고 그 눈을 이기고 얼음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뚫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 옛날에는 또 여러분 보리 밝기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제 어릴 적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좀 과장이 심한 것 같대요. 왜? 제 어릴 때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촌에서 감 주워 먹으러 가고 막 그런 이야기 쭉 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같은 경상도에다가 같은 59년 돼지띠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도해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막 우리 반에 그, 응? 계란 후라이 해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 한 명 정도. 막 그런 이야기, 이제 어릴 때 제가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 산에 가가지고 막 그 찔레 꺾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좀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아. 또 저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꼭 이야기하면 당신 집안 식구들은 좀 그래. 당신 뭐 삼촌도 그렇고, 뭐 막내 삼촌도 그렇고, 뭐 좀. 참. 그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어려서 일찍 도해지에 나와가지고 장인 영감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마도로서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보니까 잘 살았어요. 그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수원에 계시는 박이진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오더니만은 아, 당신 하는 말이 이제 좀 이해 간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박희진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제가 한 이야기는 약간 신석기고. 여러분, 보리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데 봄보리는 그 추위나 더위나 추위나 그 얼음이나 이런 눈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썩어질 시가 있고 썩지 아니할 시가 있는데 썩어질 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든지 늙었든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양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모든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약속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그랬어요. 그 사라가 잉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었느냐?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느냐?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결과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이어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님은 이제 학교 교사인데 학교 교사들이 이제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연수를 받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진학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전문 이제 상담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방학 동안에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연수를 받아야 그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 자매님이 이제 그 연수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강사가 누구냐 하면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수업에 그 교수님이 주제로 뭘 던져주셨느냐 하면 행복이 뭐냐,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사람이. 그걸 이제 선생님들 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집을 샀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그러면서. 그래, 막 전세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그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은 아 우리가 막 그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 행복했다. 또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음이 막 어렵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노래를 막 한 20곡을 부르고 나니까 막 속이 후련하고 막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뭐 모르죠. 뭐 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뭐 어?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행복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자매님 차례가 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일어서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행복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 되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을 했다고요? 예?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그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그 행복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셨지요? 예, 이 자리에 그 행복 못 가지신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복음반이나 저 재복음반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야, 그런데 그동안 내가 왜 불행을 느꼈을까? 그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수만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꼭 필요한데 막 물질이 없어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이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안 어려울 건데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마음에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까? 불행을 느끼는 겁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칸타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인간과 살아온 20년 가드만. 그러니까 다 불행을 느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식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래, 내가 이제 그 자매 딱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저 자매 삶 속에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뭐 크게, 왜, 뭐 보수 받고, 또 남편도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 딸이 막 애를 무지무지하게 먹이거든요. 그 저희가 광주에서 링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학부모들이 찾아오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진짜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인은 뭐 막 사람이 막 배짝 말랐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왜 아들 때문에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수만 가지 불행하다고 믿고 여기고 있는 그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아, 이 자매가 느끼는 행복은 그런 형편이나 그런 조건에 의해서 느끼는 형편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간증을,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인데 네가 그동안 불행하다고 여겼던 것은 다 사탄에게 속은 거다.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오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저런 형편에 오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힘든 일이 오면 나는 참 피곤하다, 고통스럽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자매 간증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큰 축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아니라 뭐 백만 가지도 더 됐겠죠. 내가 마음에 살아오면서 어떤 현상 접촉할 때마다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나가서 그렇지, 그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사탄이 넣어주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작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사라에게 같은 약속이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례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마음이 사라의 마음에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 사라가 자기가 보기 어떠하든지 뭐 경수가 끊어졌든지 뭐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형편이고 하나님 안에는 이미 열국의 어미고 열왕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지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사례에게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수만 가지 생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례는 열국의 어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례는 열왕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례는 그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미 번성케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사례에게 역사를 해서 자기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이제 자기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그 애굽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얻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례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사례가 하는 일이 지금 악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악하지 않는 일입니까? 악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을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가 지금 남편을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집안의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 대가 끊어지고 자손이 끊어진다는 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집에 자손을 있게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첫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낳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걸 아버지 못마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데 딸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두 번째 아들 낳고 나서 연락을 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사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쉽게 끌려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볼 때 그 생각이 합당하고 옳다 싶으면 우리는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전부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실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인데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사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마음에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하가를 선택한 것은 사례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가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그 불신의 결과 불신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례의 마음 안에 사례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마음, 사례의 생각 안에서 나온 그것이 결국은 하가를 선택하게 되고 하가를 선택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0달 뒤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 또 하갈이 잉태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주인에 대한 멸시가 오고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집에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 기대를 둘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신앙을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간섭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또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참 처음에는 아 이게 문제가 뭐냐 왜 그렇지? 근데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왔더라면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형편과 인간적인 만 가지 조건 속에 있던 그 생각들이 다 거짓된 것들인데 그 거짓된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복된 게 아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복된 게 아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복된 게 아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뭐가 어째서. 전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부당한 이유들입니까? 내가 볼 때 다 합당한 이유들입니까? 전부 내가 볼 때는 전부 옳고 내가 볼 때는 전부 합당하고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얼마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을 통해서 사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게 해서 그걸 믿도록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높으니까 그 말씀에 굴복되는 게 아니고 그래 성경은 그렇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셔? 왜 은혜를 안 베푸셔? 왜 안 도우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만 가지 합당한 이유와 조건을 우리 속에 펼쳐서 내 마음 속에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워져서 일하시지 못하고 있는 일하실 수 없는 그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례가 정말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지?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만약에 사례가 그걸 생각했더라면 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아들을 못 낳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약속이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례는 자기가 형편 안에서 조건 안에서 생각하는 사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한번 목사님 구미에 있을 때 가끔씩 목사님이 구미로 오셨어요.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아, 목사님은 형편이 뭐가 있고 조건이 뭐가 갖추어져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미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를 버리셨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저는 오랜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형편 안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수만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할 때 안동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적고 복음 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주도에서도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나게,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다. 그러니까 레파토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나는 어려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자신으로 듣고 내 자신으로 느끼고 내 자신으로 판단되는 그 사탄이 준 전부 그 불신의 것들을 마음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그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게 근심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인간에게서 나온 그 아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아들, 그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떠나가면서까지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만약에 사례가, 아, 이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지금 사탄에게 이끌려가고 있구나, 이 결과가 고통으로 오겠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부 대적하고 가로막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약에 사례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이끌어서 2013년 한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생각하면 201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로 주어졌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